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영어 실력이 급락하고 있는 국가. 자, 이게 주제입니다. 최근에 영어 실력의 급락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자, 지난 11월 19일 날 글로벌 영어 교육기업 EFEPI라는 곳에서 123개국의 영어 등수를 발표했습니다. 자, EFEPI는 세계 최대 영어 능력 평가 지수를 발표하는 곳이고요. 무려 220만 명을 테스트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1등은 어디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상위 10개국은 모두 다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 국가는 영어를 쓰는데 비영어권 국가의 경제에 끼면 어떡하나요? 사실 유럽 국가들도 모두 영어를 쓰는 건 아니죠. 독일은 뭐 독일어를 쓰고 크로아티아는 뭐 크로아티아어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가 사실 상당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제 생각에는 저런 유럽 국가들은 좀 반칙이에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위치를 보면 여기거든요. 왼쪽에 바로 영국이 있습니다. 이게 바다 건너 있는 나라, 바다 건너 있는 나라. 북유럽 국가들도 사실 좀 위쪽에 다 있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다 이쪽에 있고 덴마크도 뭐 이쪽에 있고 이래서 사실상 영국과 옆에 있는 나라들을 여기다 껴도 되나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쨌건 비영어권 국가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1위에서 10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영국 옆에 있다고 꼭 영어를 잘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항상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한중일이 딱 붙어있잖아요. 마치 영국과 네덜란드가 붙어있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딱 붙어있는데 우리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거 좀 신기하긴 해요. 어쩜 그리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니? 뭐 가나다도 모르겠어. 가나다도. 저 나라 글은 아예 읽을 수조차 없죠. 뭐 중국도 비슷하죠. 한자로 써있는 거 아니면 사실상 이 세 나라는 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조차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세계 국가가 사실상 바다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도 안 통하는 아주 신기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EFEPI가 발표한 영어 실력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을 했냐? 대한민국은 48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록한 48위는 123개국 중에 48위인데 보통 수준입니다. 앞에는 우수, 양호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수준에 들어갔고요. 사실은 대단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22년에 대한민국은 30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 양호한 수준.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최상위 국가. 물론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빼고 그런 나라를 빼는 거니까요. 아시아권에서는 사실상 최상위권에 속한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18계단이 하락을 했죠. 그거 왜 그러냐? 이 EFEPI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영어 실력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한국은 코로나 이후 평균적인 영어 능력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그러면 누구의 영어 실력이 떨어진 거냐? 이 자료를 좀 보시면 놀랍게도 18에서 20세,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들어가는 그런 나이에 젊은 층의 영어 실력이 많이 내려갔고요. 21에서 25세, 역시 대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옛날에 비해서 놀랍게도 떨어졌습니다. 제 경험 칙상은 실력이 올라갔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의. 그런데 시험으로 나오는 영어 실력은 내려갔고요. 물론 26에서 30세나 30에서 40세, 41세 이상 이쪽은 올라갔어요. 반면에 대학생 이하 되는 이 젊은 층의 영어 실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물론 48이라는 등수가 다행히 아시아권에서는 상위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86위에 있고요. 일본은 무려 96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48위가 아시아권에서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대한민국은 무려 30위였거든요.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아, 그러면 영어 실력이 가장 떨어진 국가가 대한민국이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만 일본은 몇이라고요? 96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신 일본은 충격적으로 영어 실력이 하락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무려 14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조사국 자체가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40개국 중에 14위였는데 123개국을 조사한 2025년에는 등수 보이시죠? 쭉 내려오고 있는 거. 20위권 하다가 30위권 하다가 50위권 하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무려 80대로 떨어지더니 2025년에는 역대 최저 등수인 96등을 찍었습니다. 이게 2019년에는 50등대였으니까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거의 40계단 이상 등수가 말 그대로 급락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상대적인 등수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점수 자체가 대단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옛날에 500점대 중반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45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15년간 절대적인 영어 실력이 꾸준하게 하락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영어 실력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보다 등수가 낮게 나왔어요. 야, 몽골보다 낮은 건 좀 뭔가 일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몽골이 95등을 찍었고 일본이 98등을 찍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나라도 아까 전에 18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의 영어 실력 하락이 좀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일본은 18에서 25세 청년들의 영어 실력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대 청년들보다 일본은 30, 40이 영어를 더 잘하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제 느낌에 20대 청년들이 상당히 잘하거든요. 30대도 잘해. 제가 40대니까 40대보다 확실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최근에 영어 실력이 급락을 했냐? 일본 언론에서는 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일본 영어 실력의 하락은 일본에서 굉장히 대서특필됐거든요. 나름 크게 나왔는데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본인들은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일본 영어 실력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영어의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첫 번째, 일본은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영어가 별로 필요 없다고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은 일본 국내 시장이 너무나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내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한테 영어 실력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들어갈 때 영어 실력도 잘 안 보고요. 들어간 다음에도 직원들이 영어를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영어는 일본 학생들의 주된 필요나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일본은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일본이 수출 중심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아닙니다. 물론 일본이 수출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내수 중심의 국가예요. 심지어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국가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지만 내수가 워낙 크니까 경제에서 내수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왼쪽을 보면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37%, 일본은 보통 10% 후반대예요. 2024년이 조금 높게 찍혔는데 제가 기억하던 숫자는 18%, 19% 보였습니다. 사실상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3년에 GDP 성장률 2% 찍었는데 이 중에 수출 기여도가 사실상 전부 다였습니다. 1.9% 되니까 한마디로 수출이 GDP 성장을 이끄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아니죠. 일본은 내수 중심의 국가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영어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게 또 젊은 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게다가 또 유명한 얘기인데, 축컬도 몇 번 했었죠.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해외여행을 관심이 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인들은 2019년 코로나 이전 해외여행 수치조차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은 약 1300만 명이에요. 2024년 대한민국의 해외여행은 2872만 명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절반도 안 가요. 근데 인구는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인구 비율을 따지면 4분의 1도 안 가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나마 코로나 전에는 뭐 1800만, 1900만 가다가 2024년에는 뭐 1300만 꼴이니까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본인들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천만 명 예상합니다. 5천만 인구 중에 해외여행 간 사람 몇 명이다? 60%. 물론 중국으로 가는 걸 빼야 되긴 하지만 뭐 빼더라도 거의 3, 40% 정도는 해외여행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자, 심지어 일본인들은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여권을 소지한 비중이 전체의 17%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물론 20, 한 2, 3%밖에 안 됐어요. 25%가 안 되는 나라인데 그나마 또 급락을 해서 여권 소지자가 전체 국민의 17%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거의 50% 나오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해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적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 점수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죠. 왼쪽에 있는 차트가 여권 소지 비율과 영어 점수를 표현한 건데, 물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같이 서서히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미국은 미국이 보통 세계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미국인들은 미국 밖에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인들도 일본 내부에 대해 관심이 더 많고 이제 해외여행에 별로 관심 없고 내수 유지 기업들이 많은 게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냐라는 게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많죠. 사실 저는 이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와 일본의 경제력 약화가 더 컸죠.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본의 경제력이 한창 쓸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 엔화 약세가 수십 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인들은 거의 30년간 임금이 오르지 못했죠. 평균 구매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밀립니다. 꽤 밀려요. 밀린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기성세 대비해서 청년층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도 더 해외여행을 꺼리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일본에서는 노년층들, 나이 좀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더 원하는 게 최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는 완전 반대죠.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서 호연지기를 키우느라 난리인데 이 나라는 거꾸로 이 노년층들이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 분위기가 반대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엔화 약세, 경제력 약화, 저는 상당히 약해 빠진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를 보면 환율이 무려 1470원을 찍었습니다. 고점은 1480원도 찍었어요. 올해 대한민국 해외여행객은 3천만 명을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2800만 대였어요. 올해는 환율이 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었죠. 우리는 옛날에 1100원대도 해외여행을 갔지만 1475원대도 해외여행을 가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의 기세는 있어야지. 호연지기가 이 정도는 돼야 또 이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요약해보면은 기업에서도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고요. 그게 물론 모든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요 원인이 되면서 최근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놀랍게도 AI의 등장은 영어 학습 의욕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이게 어른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성인들은 별로 안 그런데 18세에서 25세 학생들이 AI 때문에 영어를 잘 공부를 덜 한다는 거죠. 왜냐? 이제 학생들은 ChatGPT와 같은 AI 앱을 통해서 영어로 딸까? 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영어 원서 다 읽고 영어 뉴스 다 읽고 영어 번역 다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PDF를 그대로 ChatGPT에 넣어갖고 해석해줘, 번역해줘 치면 다 하다 보니까 영어로 소통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I가 다 해주고 또 점점점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왜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일본은 10년 안에 영어가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 마치 우리나라 뭐 독어, 불어, 뭐 중동어, 아랍어 이런 것처럼 영어가 선택 과목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영어 학습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점은 우리나라도 사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올해 7월에 교육부가 2024년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 다행히 우리는 뭐 영어 학습 의욕이 막 굉장히 크게 내려간 건 아니지만 위가 2023년이고 아래가 2024년입니다. 중3 학생들이 2023년에 영어에 대한 가치를 73점으로 뒀는데요. 2024년엔 69점으로 상당히 유의하게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의욕 같은 경우에도 63.8에서 61.3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반면에 가치가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영어 교과의 가치를 높게 느낀 학생이 많이 줄었고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도 AI를 너무 익숙하게 접하다 보니까 야 영어를 꼭 배워야 되냐? 예를 들면 여행 갔을 때 다 요즘 뭐합니까? 구글 번역기를 뭐라고 뭐라고 읽은 다음에 내밀잖아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그걸 번역을 합니다. 서로 구글 번역기로 대화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영어 못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생각은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EFEPI가 발표한 이 영어 점수를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학생들 18에서 20세 구간의 영어 실력이 꽤 많이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저도 이제 딸깍딸깍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내려갔는데 우리 학생들도 저처럼 딸깍딸깍을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 몇 년간에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AI 시대가 되면 영어 실력이 필요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가 다 요약해 주니까 이제는 영어 실력이 필요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AI가 다 얘기해 주는데 책을 읽지 않아도 되냐? 제가 얼마 전에 슈컬드 책을 만들었죠. AI가 다 요약해줘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되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AI가 다 요약해줘서 우리가 책을 읽는 능력, 문해력과 이해력이 너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문해력과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오히려 이득을 많이 본다. 그래서 책을 지금 읽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AI가 영어를 번역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영어를 해야 자기의 가치도 그렇고 내 능력도 굉장히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실제로 얼마 전 삼성전자는 인증원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 평가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과 다르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을 지향합니다. 일본은 내수가 크니까 내수에서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작다 보니까 글로벌로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어 실력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에서 막 일본을 앞서고 점점 GDP가 올라가는 게 다 그런 이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와서 깐부 회동을 했잖아요.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깐부 회동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슈카야 한번 너도 나와봐 그랬을 때 영어를 못하면 과연 저기 낄 수 있냐, 저런 일생일대 정말 큰 기회가 왔을 때 영어를 못해서 저기 못 낀다면 정말 안타까운 건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정도 되는 당연히 기회는 아니겠지만, 깐부 회동 정도 되는 기회는 아니겠지만 영어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뭐 부르짖지 않아도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AI 때문에 학습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설적이게도 AI를 활용한 영어 학습은 훨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모바일 인덱스에서 트래픽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국내 영어 교육 상위 5개 앱의 총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소위 MAU라고 부르죠. 이 사용자 수가 1년 전보다 9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실은 영어에 대한 수요가 물론 줄은 데도 있지만 늘어난 데도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사실 영어를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텐 AIA만큼 편한 영어 선생님이 따로 없죠. 안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딸깍으로 해결이 되지만 배우려는 사람들한텐 AI만큼 더 편한 영어 선생님이 따로 없습니다. 옛날엔 전화 영어 같은 거 했잖아요. 아니면 진짜 원어민 선생님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뭐 AI는 굉장히 편하고 내 주머니에 있다가 바로 꺼내면 되다 보니까 AI 언어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게 확장하고 있는 게 또 역설적인 지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FEP에서는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의 팁도 같이 제공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사한 업체죠. 뭐라 그랬냐? 당연히 뭐 말을 해라, 반복해라, 듣고 읽어라, 요약해라 이런 거 당연히 있고, 아래를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구문을 외워라, 또 즐겨라. 한마디로 단순히 단어를 외우기보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문으로 외우면은 뭔가 영어 실력이 좀 빠르게, 말하는 실력이 좀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구문을 통으로 암기해라. 또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단어 뭐 한 1, 2천 개만 알아도 대화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단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원어민은 약 4만 개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20세의 미국 영어 원어민은 약 4만 2천 개의 단어를 안다. 오씨 많이도 하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죠. 4만 2천 개 단어를 알 정도면 이제 원어민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놀랍게도 한국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초 어휘, 한국어를 사용해서 일상 언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어휘인데, 자,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은 중학교 3학년생 수준에,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어를 잘하는 거죠.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수준이 되려면 총 4만 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4만 개의 단어 목록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말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나는 어떤 언어를 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하고 싶어요? 그럼 단어를 몇 개 알아야 되냐? 총 13,000개가 나옵니다. 한국말 기준으로 13,000개 정도는 알아야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을 하는 거죠. 나는 그 정도까진 필요 없어요. 유치원 정도 수준만 해도 돼요. 6세 정도, 6세. 그러려면 단어를 한 5,000개 정도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려면 2,500개를 추가로 알아야 돼서 7,500개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가려면 5,500개를 추가로 알아야 돼서 무려 13,000개를 해야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언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한국어를 얘기를 했지만 영어도 비슷하다고 해요. 저 4등급을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가고 싶다. 그럼 단어를 무려 추가로 만 개를 더 알아야 됩니다. 와, 중학생 수준으로 가고 싶다. 그럼 17,000개. 와, 단어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구나, 그 시기에. 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어 단어가 무려 27,000개가 평균적으로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3 수준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단어를 몇 개 알아야 된다? 무려 4만 개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언어를 할 때 단어를 많이 알긴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유치원생 수준도 한 5천 단어는 알아야 된다. 중학교 수준 되려면 한 4만 단어는 알아야 된다. 초등학교 4학년도 13,000개는 알아야 된다가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단어 한 2,000개, 3,000개 단어만 알아도 그걸 잘 섞으면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오픈도 도어 뭐 이런 거 문 열어주세요. 뭐 클로즈도 윈도우 뭐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유치원생 정도 수준만 하려도 한 5천 단어 정도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영어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영어를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약 1만 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만 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 막힘없이 돼요. 초등학교 4학년 사실 말 잘하죠. 그것도 말 잘한단 말이에요. 물론 좀 고급스러운 어휘 선택은 아니지만 아이들이니까 말은 좀 잘하죠. 요 정도가 되려면 만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알고 있는 단어 수는 평균 2,800여 개라고 합니다. 하,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까먹어서. 그래서 이 말해복화의 어휘력 테스트 400만 건 결과 데이터 분석 결과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한국인들은 알고 있는 단어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영어 앱에 한국인들을 분석해보니까 물론 구문을 몰라서 말이 못 나오는 거 맞다. 그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숫자가 너무 작다. 평균 2,800개면은 아까 한국어 기준으로는 거의 5,000 단어 정도를 알아야 유치원 정도 수준의 말이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만 개. 근데 2,800개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야, 아무래도 그 제한적인 단어면은 사실은 이 듣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죠. 단어 수를 어느 정도는 올리는 게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인공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가장 많은 영어 단어를 가장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말해보카 영어 앱입니다. 자, 이거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말해보카 앱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단어는 무려 4만 6천 개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단어 학습에 필요한 문장은 원어민들이 개발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녹음도 이제 원어민 성우가 직접 문장과 단어 발음들을 녹음한 이제 그런 영어 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카에 제가 약간 소개를 드릴 텐데 말해보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처럼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학습하고 평가하는데 마치 게임처럼 만들어서 뭐 수수께끼를 풀거나 도전과제 퀘스트 같은 걸 계속하다 보면은 보상을 주고 그럼 이게 재밌으니까 리그제도 있습니다. 리그제도 운영을 해서 내가 있는 리그에서 등수가 계속 올라가고요. 마스터 리그도 있고요. 챌린저 리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그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면은 내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그런 유닛이 굉장히 강해지죠. 사실 이런 게 또 이제 사전 같은 걸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또 큰 이익 중에 하나겠죠. 말해보카 같은 경우는 무려 4만 5천 개 이상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초보부터 원어민 수준까지 적합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그 리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정말 어려운 단어, 막 4만 번째 있는 이런 단어까지도 쭉 학습할 수 있죠. 이것도 옛날에 책으로 공부하던 시절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자주 쓰이는 단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전에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어 공부 책 같은 데는 단어 책 같은 데는 이게 별이 있었습니다. 별 다섯 개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도어, 뭐 스카이 이런 거고 세 개면은 그보다 좀 덜 쓰는 거 프레젠트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별 하나면은 진짜 잘 안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단어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단어인지 아니면 정말 GRE같이 해외 유학을 갈 때 필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알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외우는 순서도 어느 순서로 할지 헷갈렸는데 요즘에는 AI가 다 알아서 내가 테스트를 보면 내 수준에 맞게 탁탁탁탁 보여주죠.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 단어를 보여주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AI죠?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반복 학습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를 단어를 보면 한국말이 기억나는데 한국말 단어만 보면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점수를 획득하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옛날식 사전, 교육이나 사전 학습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 그게 뭐냐? 뉘앙스 차이를 알려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왜 크냐면 뉘앙스 차이를 모르면 그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한국말로는 비슷한데 그게 여기에 쓰는 단어가 맞냐? 이걸 모르면 우리도 부끄럽잖아. 틀릴까봐. 예를 들면은 시츄에이션과 컨텍스트 이 뭐 상황이라는 이 뭐 전후 사정 이런 건 비슷한데 자 이걸 언제 써야 되냐 이런 건 우리가 사실 공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AI 시대는 다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와 있죠. 시츄에이션은 특정한 시점이나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 사건 또 환경 뭐 이런 거다. 이 컨텍스트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사건의 배경, 맥락, 정황 이런 거다. 이런 걸 알아야 그때그때 맞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외국인한테 영어로 sit down 하니까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겁니다. 씻다운 그린, 앉으세요인데 왜 불편하냐? 이건 마치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앉아! 앉으라니까? 이렇게 말한 걸로 들린대요. 근데 그런 뉘앙스를 어떻게 알아?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it down. Sit down. Sit down 하면 저한테 명령하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하고 싶으면 have를 앞에 서서 have a seat처럼 말하는 게 좋아요. Have a seat.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다면 please를 붙여서 please have a seat.
그래, 아니 배우면 알겠는데 우리가 뭐 책이나 이런 것만 봐서는 사실 알기 힘든 점. 하지만 AI 시대니까 마르보카에서는 이런 뉘앙스까지 하나하나 알려준다는 거고요. 원어민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녹음하는 기능. 요게 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요즘엔 이런 것도 다 해줘요. 예를 들면 원어민 음성을 들어요. 그걸 내가 따라합니다. 옛날에 따라했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걸 녹음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좋은 시절이에요. 좋은 시절. 마치 노래방처럼 여기 써있는 건 This is my mom이잖아요. This is my mom 하고 내가 따라하면 얘가 점수를 매기죠. 몇 점인지. 딱 보면은 뭐 90일. 대단합니다. 발음이 뭐 정확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외국인, 원어민 성우의 발음, 오른쪽에는 내 발음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고 정확한 영어 말하기, 내 발음 완벽 분석, 그리고 어디가 틀렸는지 재생 속도도 느리게 가능하고요. 위치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천천히 발음해줘봐. 너무 어렵다. 그럼 얘가 천천히 발음해줘요. 그래서 이제 발음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아, 이게 뭐 AI 시대니까 사실 가능한 거죠. 점수가 나오고 이런 거는.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면 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이 한 거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딱 보면은 AI 대화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My mentor to transfer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하니까 AI가 훅 집어줍니다. 잠깐 멈춰놓고 보면은 축하야, 그런 표현보다 mentor to is transfer 표현보다 혹시 through this transition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니? 라고 제안을 해주죠. 사실 이게 AI 어떤 회화 학습의 이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아는 단어 말고는 뭐 사용하는 걸 잘 몰랐는데 AI가 그 상황에 맞는 조금 더 뉘앙스가 맞는 적절한 회화를 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이고 잘했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표현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AI 시대니까 그때그때 맞는 뉘앙스에 맞거나 아니면 더 좋은 표현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게임을 약간 차용했기 때문에 게임처럼 복습을 할 때 난이도 조절이 된다 그럽니다. 내가 어떤 몹을 잡다가 죽었어요. 그럼 난 이 난이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약간 난이도를 낮춰주고요. 반대로 내가 너무 잘해. 그럼 난이도를 올려주고 이거를 다이내믹하게, 말 그대로 다이나믹 밸런싱을 활용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처럼 여럿이 하는 영어 실력 리그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에는 뭐 골드, 실버, 뭐 마스터, 챌린저 이런 게 있듯이 여기도 영어 실력 리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에 맞는 리그에 들어가서 영어 점수 올리다면은 그 다음 리그로 간다! 그럼 내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오답 노트, AI 질문과 답변, 자동 복습 이런 건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틀린 것들 시간 되면 알아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알아서 그 문제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를 내가 특별히 체크하지 않아도 AI가 체크하고 있다가 너 한 달, 석 달 전에 이걸 몰랐지? 게다가 이거 무슨 망각곡선을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있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시간 지나면 잃어버리는 이 망각곡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할 때 알아서 문제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보카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마치 게임처럼 재밌게 단어와 문장을 보고 읽고 외울 수 있는, 또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맞출 수 있고요. 또 발음까지 교정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영어라는 게 꾸준하게 반복해서 듣고 말해보고 외우고 계속 이거 영어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역시 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어 보기 도전 이런 걸 하고 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죠. 물론 지금은 또 게을러져서 잘 안 하긴 하는데 자 이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뭡니까? 항상 연초에 목표를 세우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영장 열심히 가서 체력 키우기, 몸무게 5kg만 줄여보자 라는 목표를 연초에 세웠다가 수영장 3개월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안 갔어요. 물론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모 직원, 니 모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려 헬스장을 굉장히 길게 끊었어요. 몇 달치를 끊었죠?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길게 끊었다가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 많은 게 있겠지만 물론 건강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영어 실력을 늘려보는 자 그런 새해 목표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느꼈는데 영어를 잘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경쟁력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려면 거의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임원급이 되고 싶거나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글로벌로 어딜 나가고 싶거나 하면 무조건 영어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AI로 이거 번역해서 이게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제 생각엔 영어는 아직도 중요하고 AI 시대라고 영어의 중요성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말해볼까요? 특히 애들이 게임처럼 해서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이에서 성인까지 재밌게 영어를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